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강의 앞서서 견진 대상자들은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어제와 거의 비슷한 포메이션으로 뒤쪽에 이렇게 주로 자리를 잡고 계시고, 네, 앞쪽에 이렇게 또 경험 많은 우리 베테랑, 네,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이렇게 무게감 있게 위치를 해주셨습니다. 네, 어제 제가 그 대략적인 그 4시간 동안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어제 제목이 뭐였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저기 띄워져 있는 대로 교회에 대한 부분을 어제 다루었고, 교회에 대한 정의를 좀 확실하게 해보았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특히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인식하는 그 인식도 많이 크게 달라질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 실천적인 신앙생활에도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 다 나시죠, 어제? 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또 크게 강조하고 있는 교회의 시작, 우리 예수님의 강생 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결국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비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 지체로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몸, 그리고 그분의 몸을 받아 모시면서 또 제2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소속된 사람들은 이 가톨릭 교회에서 전통으로 계속해서 보수해오고 있는, 보존해오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전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주님께로부터 받는 은총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제 수업 내용을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는 제가 어제 좀 죄송했던 게, 강의 끝나고 또 보니까 저기 돌아가시는 길에 날씨도 갑자기 안 좋아지고 천둥 번개도 치고 해서 좀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맞춰드릴 걸 했는데 어제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이해해 주시고, 이어지는 오늘 포함하는 이어지는 내용들은 어제 내용들 한 반틈 정도 되게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했던 강의 내용 중에 어제 시간이 좀 안 돼서, 시간이 모자라서 질문을 못 받았는데, 혹시 어제 강의 내용 중에 좀 궁금했던 점, 좀 설명이 더 필요하다 싶은 부분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어제 강의가 그만큼 완벽했던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제 부족한 강의를 잘 이해해 주셔서, 잘 소화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제 보여드렸던 대로 우리 첫 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내용 주제로 나누어 보았고, 오늘은 한국 천주교회사의 특별함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보내보고자 합니다. 한국 천주교회사 잘 아시죠, 여러분들? 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 주제를 잘못 정했나,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걸 지금 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 반응이 이러실까봐 제가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른 한국 천주교회사도 우리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너무 좀 많이 들어서 익숙한 부분 말고 다른 부분들을 좀 다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행히도 미리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익숙하게 들으시는 부분들, 역사 한국 천주교회사 안의 파트 중에서도 익숙한 부분이 어딜까 대충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이승훈 베드로 누군지 아시죠?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한국 천주교회 최초로 세례를 받으신 분이고, 몇 년도에 세례 받으셨습니까? 네, 이승훈 베드로가 세례 받은 해 1784년. 네. 이거 뭐 다 익숙하게 대충 다 알고 계시고, 그 이후에 그 신자들이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교회에도 성직자가 생기고 그래서 제일 처음 우리 한국인 최초의 신부님 누구시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다 아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돌아오셔가지고 우리 한국 천주교회 어떤 기간이 굉장히 길게 있었습니까? 박해 기간이 길게 있었고 그래서 그 박해들이 어떤 박해들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 대략적으로 다 아실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오늘 조금 뒷부분에서 이제 간략하게만 다루고 이승훈 베드로 세례 받기 전에 우리 한국 상황이 천주교하고 관련해서 어떠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좀 생소하십니까? 이 시기에 대해서는? 예,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비중 있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하고 주기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사의 특별함이라는 제목으로 시간을 갖되 여러분들 익숙하신 부분까지 제가 또 반복해서 또 얘기 드리면 마치는 시간이 어제처럼 비슷하게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좀 줄일 거는 줄이고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 새롭게 다가오실 만한 부분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어떤 파트를 다루든 한국 천주교회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빼놓지 말고 무조건 해야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한국 천주교회의 특별함, 그리고 저기 제목은 특수성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이 두 번째 시간, 한국 천주교회에 대해서 다루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제 했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한국 천주교회가 다른 지역교회, 다른 나라 교회들하고 다르다. 시작 자체가 다르고 유니크하다는 제가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정답을 먼저 영화가 지금 시작됐는데 결말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눌러주십시오. 네.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 두 개가 있습니다. 네. 1번, 선교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인 민족입니다. 우리 한민족이요. 선교사라고 하면 이제 성직자, 뭐 신부, 주교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른 나라들 그 그리스도교 그리고 천주교가 어떻게 전파됐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항상 그 전형적인 틀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외국에서 선교사가 들어와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다 해서 이 사람들이 설득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또 그 선교사들이 그 이제 신앙에 대한 내용들도 전파를 하지만 또 실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모범적인 모습을 살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모범들도 보여주면서 복음의 씨앗을 이제 튀어나가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이 다 선교사들이 먼저 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일일이 설명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해서 교회가 커져나가는 이런 전형적인 방식인데 우리나라만 특이하게도 선교사가 오기 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미리 알아서 그 싹을 튀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좀 관심 있게 찾아보는 부분인데 외국에 뭐 프랑스어로 된 서적, 뭐 영어로 된 서적 이런 데서 이제 세계 교회사 부분들을 기술해 놓은 그런 두꺼운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한국 천주교회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항상 굉장히 저기 특이한 교회라는 그 느낌을 주면서 우리나라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선교사도 없고 선교사가 복음을 전파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먼저 복음의 씨앗을 싹 틔운 특별한 교회이다라는 설명이 웬만한 교회사 서적에는 다 나와 있는 소개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특수함이라고 볼 수 있고 제가 두 번째에 혹시 글씨 오늘 잘 보이십니까? 좀 키워봤습니다. 네, 색깔도 저기 잘 안 보이는 색은 좀 없앴고 뒷 부분에 그 제가 수정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래서 알아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좀 알아서 신앙을 키워 나갔는데 그 방식도 굉장히 전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을 제가 해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뭘 통해서요? 공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한테 뭘 전해 듣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 찾아보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이런 것들을 찾아서 스스로 그 신앙을 깨쳤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러했고 우리 지금 여기 모여있는 모든 신앙인들은 요 신앙의 선조들을 뿌리로 해서 지금 이제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거 기억 못 하시더라도 오늘 뒤에 내용들 이 내용은 꼭 기억해 주시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 그 저기 한국에서는 그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이야기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거 없고 우리 교회는 이런 그 독특한 그리고 어디 나가서 자랑해도 얼마든지 자랑해도 좋을 만한 그런 독특한 이런 그 전통을 가지고 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러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신감 있게 크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시작 부분부터 이제 강조드리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도 교회의 초기 교회의 시작이 언제였는가에 대해서 또 초점을 맞춰서 강의했듯이 오늘도 그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고 선교사가 오기 전에 어떠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집중해서 또 다뤄볼 계획입니다. 네. 먼저 어떤 집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냐면 그때 당시에 저기 아까 두 번째 특성 말씀드리면서 공부를 해서 천주교를 받아들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그 공부를 해서 천주교를 익혔던 중심 인물들 중에서도 꼭 기억해야 되는 한 집안의 가계도를 제가 저기 프레젠테이션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이십니까? 어느 집안입니까? 예, 정약용 집안의 가계도입니다. 잘 보시면 뭐 정약용은 뭐 우리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조선 후기 당대 그 어느 임금 때입니까? 정조 임금 때 정조가 가장 사랑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얘기하기로는 정조는 정약용 없이 없고 정약용은 또 정조 없이 그렇게 성립될 수 없다. 이야기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조 임금이 굉장히 똑똑했던 임금으로 또 유명하죠. 그래서 그 똑똑했던 임금이 가장 신뢰하고 중책을 맡기고 중용했던 가장 사랑했던 그 선비가 이제 정약용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정약용 집안의 이제 가계도가 저와 같습니다. 제일 큰 형 이제 정약현이 있고 그 이후에 정약전, 정약종 다 유명한 분들이죠. 정약전 어떤 분입니까? 저기 이제 그 정약용의 둘째 형이고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것 때문에 고문 받다가 이제 유배를 이제 저기 두 번째 유배 갈 때 흑산도라는 곳에 유배 갔는데 거기서 쓰는 유명한 또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산오보라는 책. 영화로도 나와 있고 네, 그런 분이시고 또 그 정약용의 바로 위에 형인 정약종은 우리가 좀 더 특별하게 기억해야 되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시죠? 우리 천주교회 안에서 2014년에 어떻게 되시는데 네, 복자품에 오르시죠. 복자품에 오르시고 정약종이 왜 복자품에 오르고 우리 한국 천주교회에서 특별하게 기억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간략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약용 있고 거기 여동생의 이제 남편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처남이 되겠죠. 처남이 이제 이승훈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인 중에 가장 최초로 세례를 받고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한국 교회를 창설하게 되는 이제 주역이 저 집안에 또 속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약현의 이제 아들 이벽이라는 사람도 오늘 굉장히 저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정약현의 사위 황사영이라고 황사영 알렉시오라는 인물도 굉장히 조선 역사에서 굉장히 좀 뜨거운 인물이고 중요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가계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정약종의 아들이 정하상 바오로입니다. 그분이 또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눌러주십시오. 벌써 띄우셨네요. 네. 어떤 분인지 퀴즈 내려고 했는데, 네. 아, 이미 보셨으니까 띄워주십시오. 네. 이름 들으면 아십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저분.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인물인데, 어떤 인물인지, 이 사람 뭐 한 사람인지, 혹시? 네, 중국에 와서 선교하신 이탈리아 출신의 예수회 신부님이신데, 16세기에 주로 활동을 하셨고, 이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 예수회 신부님이신데 중국에 가서 그냥 선교하신 게 아니고 중국어 한자에 굉장히 정통하셨고 중국 학문의 전문가로서 열심히 그 선교지에서 선교지의 학문과 언어를 존중해서 정통하시기까지 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그 선교지의 언어와 학문을 완전히 습득하고 익힌 다음에 이분이 남긴 명저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 대단하십니다. 역시 디트로이트 공동체 역시 수준 높은 공동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천주실이라고 하는 책을 남기게 되는데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겠습니까? 네, 한 번만 더 눌러주십시오. 네. 이 책은 그 교리서입니다. 교리서인데 어떤 식으로 그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읽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소개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성된 교리서냐면 여기 등장인물이 두 명 나옵니다. 한 명은 중국 선비 또 나머지 한 명은 서양 선비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 이 중국 선비하고 서양 선비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 천주교에 대해서 서로 그 주제를 나누는 방식으로 교리서가 짜여져 있고 아까 마테오 리치가 어느 학문에 정통해 있다고요? 중국 학문에 정통해 있으니까 중국 학문 그때 뭐였습니까? 성리학 중심이 되는 유교 그리고 도교, 불교 이런 것에 다 정통해서 그 중국 선비가 생각할 법한 성리학적인 내용들 그리고 유교에 대한 유학에 대한 내용들 도교, 불교 사상까지 같이 인용하면서 그 중국 선비와 서양 선비가 이제 대화하는 그 내용들을 이제 실어놓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뭐 어떤 식으로 전개했겠습니까? 유학보다 그 천주교, 천주학이라는 게 훨씬 더 뛰어난 학문이니까 너희들 유학, 그 도교, 불교 다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우리를 따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적었을까요? 어떻게 적었을까요? 그 여기 이 천주실이라는 책을 두고 이제 사람들이 그 학문적인 말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유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보는 이제 보충한다는 뜻이고 유는 유학이라는 뜻입니다. 유학을 보충한다는 뜻으로 이제 보유론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고 천주시리가 그 보유론적인 관점에서 쓰였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저 교리서는 그때 당대의 중국의 어떤 최고 학문이라고 했던 그 유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리스도교하고 이 유학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얘기해서 우리 서양 사람들이 너희 중국에 와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너희들의 전통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유학이라고 하는 학문 정말 훌륭한 학문인데 거기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보충되면은 좀 더 좋은 세상 그리고 좀 더 사람들한테 의미를 줄 수 있는 어떤 사상이 만들어지지 않겠니? 라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온건한 방식으로 그 지역의 전통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저 교리서를 썼다는 말입니다. 중국 사람들 저 책 보고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고 보면서도 매력을 느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도교, 불교도 함께 인용을 하면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책이 그 아까 우리 당대, 우리 조선 후기 당대에 가장 유식했고 지식인층으로 그 분류되었던 정약용 집안 저 사람들에게 어땠겠습니까? 저 책이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저 책을 읽으면서 아, 이것이 진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 그 저 정약용이라고 하는 집안이 그 저기 정치적인 어떤 그 계파로 치면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는가요? 남인 맞습니다. 남인이라고 그 우리 저 붕당 정치 이런 거 할 때 막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남인이냐 서인이냐 뭐 동인이냐 북인이냐 뭐 노론이냐 뭐 시론이냐 뭐 이렇게 벽파냐 무슨 파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남인에 소속된 사람들이었는데 이 남인들은 굉장히 진취적이었고 그 성리학 그 우리 조선에 있었던 그 조선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성리학에서 부족한 부분들 을 좀 집중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면 좀 더 그 우리 조선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외부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기 폭넓게 폭넓게 긍정적으로 네 받아들이면서 그런 걸 도입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주실이라는 책을 보니까 굉장히 충격에 빠졌던 것입니다. 아, 유학과 성리학을 저런 식으로 보완해서 더 우리 삶에 큰 의미를 가져다주는 사상이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천주실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당대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큰 붐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70년대에 천진암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까 보여드린 정약용 집안부터 시작해서 그때 당대의 남인 계열, 실학자 계열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런 그 천주시리와 같은 이런 책들을 읽고 서로 공부하면서 학술적인 나눔을 하기에 이릅니다. 천진암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경기도 광주 지역 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서 이제 권철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경기도 양평 지역에서 그때 당대에 그 네로라 하는 유생들이 모여 있었을 때 그 유생들의 최고 존경을 받는 선생님이었는데 이 선생님도 그 이벽으로부터 그 이제 천주시리를 소개받고 천주교에 대해서 이제 접하게 되면서 그 저기 천진암에 가서도 함께 공부하면서 천주교에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역사도 함께 있습니다. 저기 이제 주요 참석 인물해서 이벽 권철신을 비롯해서 저기에 이제 정약용 가문의 이제 사람 중에서는 정약전 그리고 당대에 유명했던 그런 남인 유학자들의 이름들도 보이고요. 저 때에 이제 이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큰 그 천진암 강학회에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야말로 정말 그 우리 그 조선 사회에서 새가 들어왔네요. 네. 조선에 필요한 그런 사상이고 이 천주학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사실, 이것이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벽이라는 인물이 가장 이제 크게 이제 와닿게 이제 느꼈던 것이고요. 네. 참고로 새가 들어왔으니까 좀 이제 곁다리 얘기를 좀 새가 나갈 때까지 곁다리 얘기를 말씀드리면 우리 저기 그 가톨릭 교회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죠? 천주교지 않습니까? 이 왜 천주교인지 아십니까, 혹시? 네? 천주가 누구기 때문에? 하느님이 천주기 때문에. 하느님을 천주라고 제일 처음에 번역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테오 리치입니다. 네.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가서 이 중국 사람들한테 한자권, 한자 문화권 사람들한테 하느님을 어떻게 설명할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번역한 단어가 천주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쓴 책이 천주시리이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가톨릭 교회를 천주교라고 부르는 이유도 다 마테오 리치가 하느님을 천주로 번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자들한테 천주교가 왜 천주교인지 아니?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른 천주교 신자들이 아 천주교 거기 1,000원만 주고도 다닐 수 있는 교회라서 천주교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농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할 때 이런 유식한 얘기 해주시면서 예, 지식을 뽐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가 나간 것 같으니까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넘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 이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1770년대입니다. 아직 한국 천주교에 창설되기 전입니다. 저게 저때 이벽이 이 사상을 이제 천진암 강학회를 통해서 이제 천주교 가톨릭 교회의 사상을 맛본 다음에 이것을 좀 더 이제 알고 싶어서 굉장히 열의에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이 이벽이 그때 당시 이제 조카 사위 관계였던 이승훈에게 이승훈이 그때 마침 또 중국에 이제 사신으로서 이제 파견 이제 가는 참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승훈에게 가서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그 중국에 가서 그 천주교 신부라고 하는 사람을 꼭 좀 만나고 오면 좋겠다. 만나고 와서 거기서 교리도 배우고 여차하면 세례도 받고 와서 한국 교회를 계속 좀 이끌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부탁을 하게 되고 이승훈이 그 부탁을 받아서 이제 그 중국에 가게 되는 거죠. 중국에 갔는데 말은 잘 안 통했겠죠.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눴을까요? 한자 같이 쓰면서 필담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가 어떤지 교리가 어떤지 이런 사상들을 필담을 통해서 열정적으로 다 교리를 받은 다음에 그때 당시 또 예수회에 그 그라몽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때 이 그라몽 신부님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이승훈이 세례를 받고 우리나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것이 1784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날. 다른 교회는 이런 식으로 창설 연도를 정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활동한 신부님이 누구십니까? 1794년입니다. 중국인이시고요.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 잘 알고 계시네요.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이 1794년에 오시는데 뭐 보통 어떤 지역 교회는 이제 신부가 처음 와서 이제 뭐 미사를 봉헌하고 함께 교우들과 살아가는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창설 연도로 이렇게 삼기도 하고 또 좀 더 직접적으로는 우리 한국 교회가 교황청으로부터 제대로 이제 그 인준을 받아서 조선 대목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 대목구는 이제 그 교구가 되기 전의 단계 그래서 자체적으로 아직 그 자체적으로 복음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황청에서 아직 조금 이제 교구로 제대로 형성되기까지 교황청에서 직접 좀 보고 이제 관리하는 그런 단계를 이제 대목구라고 하는데 조선의 대목구가 처음 설립된 것이 1831년입니다. 그때 제일 처음에 우리 조선대목구 장으로 임명된 주교님이 이름이 한국 천주교의 최초의 주교님 프랑스인이고 파리 외방 전교의 출신인 브리기에르 주교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1831년도에 조선대목구 장으로 부임을 이제 임명을 받으셔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만주 지역에서 결국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시긴 하는데 결국 1831년에 조선 대목구가 이제 설정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뭐 한국 교회, 한국 지역 교회는 1831년을 시초로 봐도 좋고 또 주문모 신부님 처음 들어오신 1794년을 또 시초로 봐도 좋은데 한국 교회의 창설은 누가 뭐래도 1784년으로 이제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아까 한국 천주교의 특수성 해가지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선교사 도움 없이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였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승훈의 그 세례와 귀국 이때를 한국교회의 이제 장설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천주교회의 천주교 교리가 굉장히 가치 있는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의미를 가져다주는 그런 교리로 인정받고 한국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하고 함께 나누었던 이 이야기는 조선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느 계급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까? 귀족 양반이죠. 양반이라고 우리가 하죠. 양반들끼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때 이벽이 어떤 결정을 할까요? 양반들만 이 귀중한 그 교리, 귀중한 의미를 알고 있는 게 너무 이제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양반들만 알고 있는 이 교리를 다른 모든 사람들, 평민들, 상인들, 중인들, 천민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좀 이런 귀중한 내용들을 전파해서 그리스도를, 천주님을 알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벽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고민을 해서 결국 결론을 내린 것이 지금 저기 제목에 명례방 천주교 집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옛날 조선시대 때는 그 신분제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공고했고 단단하게 이렇게 굳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벽이 아무리 천주교 사상을 이렇게 알리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초대해서 얘기하려고 해도 누구만 초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양반들만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벽의 집에는 이벽이 양반이었으니까, 양반 집이었으니까 양반들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중인들이나 상인들이나 평민들 아무도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벽은 그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저기 주요 참석 인물 중에 제일 처음에 제가 적어놓은 누구라고 돼 있습니까? 김범우라고 하는 중인을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이 김범우라는 사람을 설득시켜서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 이제 전달을 해주고 김범우를 이제 세례를 시키는 거죠. 세례를 받게 시키고 김범우는 중인이었기 때문에 김범우의 집을 모든 천주교인 신분 성별 상관없이 양반이든 평민이든 상인이든 중인이든 김범우의 집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저 김범우의 집을 활용해서 신분과 성별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교리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것이 이제 명례방 천주교 집회라고 이제 하는 모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저것이 우리 한국 천주교회에서 이제 그 최초로 신분 구분 없이 조선 시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교리 공부방이라고 이제 보시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게 이제 이승훈 베드로가 귀국한 1784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1785년에 저 명례방이 열려서 신분 성별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와서 저 공부를 이제 했다는 거죠. 그림이 조금 제가 최대한 키워봤는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김범우 누구겠습니까? 저기서 가운데요. 가운데는 아무래도 이벽. 이벽이 저기 이제 중심 인물이었으니까 이벽은 저기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파란색 옷 입고 있는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벽이고요. 김범우는 지금 제일 왼쪽에 문 보이죠? 문, 바깥에. 문에서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안쪽으로 맞아들이려고 하는 저 사람, 갓 쓴 사람 보이십니까? 저 사람이 이제 김범우 토마스 이제 집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있고, 아, 여러분 위치에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갓 쓴 거 보면 제각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김범우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은 아예 갓도 안 쓰고 있고 상투만 지금 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김범우 오른쪽에 보면 지프로 만든 그 모자 쓰고 있는 사람도 보입니다. 저게 이제 그 대표적으로 양반 아닌 사람들, 상인들이 이제 주로 썼던 그런 가시고, 이제 이벽이 쓰고 있는 건 이제 챙이 긴 가시니까 저건 양반들용이고요. 그래서 저 그림이 이제 오른쪽에도 보니까 지금 저 지프로 지금 만든 저 그 갓 쓰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실 겁니다. 저 그림이 이제 상징하는 것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김범우 집에 와서 명례방이라고 하는 저기 김범우의 집에서 천주교 집회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 명례방에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성별 분문하고 이제 천주교 교리를 공부하던 이 김범우의 집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선 그 우리 한국 그 근대사에도 잘 나오는 사건인데 을사 추조 적발 사건 1785년 그러니까 이승훈 세례받은 바로 다음 해입니다. 저 을사 추조 적발 사건 이거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신 분 없으십니까? 잘 됐습니다. 제가 최초로 설명드릴 수 있는 영광을 제가 예, 누리게 되었습니다. 을사 추조 적발 사건. 아, 제가 연도를 다 적어놨네요. 우리 저런 거 보면 이제 연도를 굳이 안 봐도 우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을사. 을사가 이제 연도를 뜻하지 않습니까? 을사 하면 우리 제일 머릿속에 딱 바로 떠오르는 사건 뭐 있습니까? 을사 조약 몇 년도입니까? 1905년. 이게 그 이거 60간지라고 하죠. 을사가 언제 한 번씩 한 바퀴 다 돼서 돌아옵니까? 60. 예. 그래서 60 되면 이제 회갑했다고 환갑했다고 하듯이 그럼 결국 저 을사 추조 적발 사건은 이제 을사 조약 120년 전인 거죠. 그래서 이제 1785년 딱 계산해 보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을사 추조 적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데 을사는 이제 을사 연도를 이제 그 뜻하는 것이고요. 추조가 뭘까요? 조, 그 형조, 그러니까 그 그때 당시 경찰 이런 사람들이 추 따라갔다는 것이죠. 따라가서 봤는데 김범우의 집에서 저 명례방 집회가 저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 형리 형조들이 적발하게 된 사건을 뜻합니다. 형조가 저쪽 그 명례방 지역 근처를 이제 순찰을 돌고 있는데 김범우의 집이 좀 수상한 겁니다. 아니 저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가서 보니까 김범우 집에 막 바깥에 신발이 막 여러 개 놓여 있습니다. 이거 뭐 양반 신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상인 신발도 있고 중인 신발도 있고 평인 신발도 있고 집신도 있고 막 다 있는 겁니다. 뭔 줄 알았을까요? 아,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구나. 네. 미국으로 지금 카지노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하여튼 도박판이 이제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탁 들이닥쳤는데 저기 지금 그림에는 여성이 없네요. 어쨌든 예, 거기 성별 구분 없이 신분 구분 없이 앉아서 책 펴놓고 천주교 교리를 이제 설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끌려갔죠. 예, 끌려가서 이제 그 형조 형리에게 가서 이제 신문을 당하는데 좀 익숙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그 형리에게 신문 받을 때 제일 심하게 신문 받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집주인인 김범우. 집주인이라서 제일 심한 신문을 받고 고문을 받고 했을까요? 사실 뭐 예를 들자면 저기 주동자라고 하면 이벽과 같은 사람이 사실 주동자고 한데 이제 김범우만 유독 매도 많이 맞고 신문도 많이 당하고 그랬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중인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나머지 양반 신분들은 그때 다 풀어줬습니다. 예. 네. 뭐 익숙하죠 뭔가가. 예. 그 양반은 저기 잘 나가는 집 저기 자제분들이고 귀한 자식들이니까 그 형조들이 이제 다 풀어줬습니다. 저때 당시 형조의 이름이 형조 판서 김화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양반들은 다 풀어주고 이제 그 김범무원 자꾸 때리고 이제 고문하고 하는 거죠. 뭐 요즘도 계속 뭐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빽 있는 사람들 이렇게 풀려나듯이 그래서 뭐 그렇게 그냥 풀려나면 다행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텐데 그때 당시 저기 권일신이라고 하는 양반 네 그리고 이윤하는 이제 권일신의 매제고 권상학은 권일신의 아들인데 저 사람들이 형조판서 김화진에게 가서 따집니다. 뭐라고 따질까요? 왜 똑같이 거기서 금지된 금서 읽으면서 다 공부했는데 중인인 김범우만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그러느냐. 김범우 가두고 고문하고 하려면 우리도 잡아가서 고문하고 가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김화진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죠. 양반들은 이제 댁이 있는 집안의 사람들이니까 이제 풀어주려고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와서 계속 나도 가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 시대에서는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이었던 거죠. 김화진이 계속 이제 까불지 말고 가라고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도 계속 그런 거를 이제 굽히지 않고 압수된 성물, 책들, 이거 중요한 거니까 다 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김범우를 풀어주기 위해서 뭐 김범우가 안 풀리면 여차하면 같이 고문받고 같이 갇히겠다라는 그런 이제 기계를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그 특이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조정에도 이제 다 보고가 됐겠죠. 그래서 저 을사 추조 적발 사건이 이제 1785년 저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조선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아, 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성별 분문하고 지금 천주교 서학이 굉장히 지금 전방위적으로 퍼지고 있구나를 이제 공식적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저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 권일신의 그런 특별한 이제 모습들 때문에 저것이 이제 조선 사회에 굉장히 큰 스캔들이 되고 천주교가 지금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혀가는 사람이 있고 고문당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활동은 계속됩니다. 명도회라고 하는 조직을 신신단체를 계속해서 이제 조직을 해서 지금 왼쪽 그 그림의 사람이 이제 정약종이고 아우구스티노이고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의해서 복자로 시복되신 이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지금 책 들고 있는 게 잘 안 보이시겠는데 저 정약종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명도회라고 하는 사람들 조직이 이제 여성이든 남성이든 뭐 평민이든 상인이든 다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뭘 모르겠습니까?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천주실은 한자로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정약종이 저 천주실이랑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교리를 다 순 한글로 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번역해서 저 정약종 아우구스티노가 그 명도회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천주교 교리를 알 수 있게끔 순 한글 교리서를 편찬해서 사람들에게 천주교 교리를 알리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 그 책 이름이 뭐라고요? 주교요지라고 하고 왼쪽에 저기 책 들고 있는 것도 이제 주교요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의 아들이라고 했죠. 아들이 누구라고요? 그 유명한 우리 성인, 순교 성인 정하상 바오로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 김대건 신부님은 이제 사제들의 대표라고 한다면 정하상 바오로는 평신도들의 대표이고 그때 당시 조선교회 뭐 회장님이라고 해도 되겠죠. 저 분이 이제 계속해서 주문모 신부님은 그 1794년도에 우리나라 들어오신 다음에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 당하십니다. 네. 그 이후부터 또 계속 긴 기간 동안 사제 없는 생활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해왔는데 정하상 바오로 같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제 그 교회 우리 한국 지역 교회를 재건하고 복원시키고 재건하고 다시금 이제 사제를 영입해서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큰 역할을 이제 합니다. 성직자 영입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이제 활발하게 해 나가는데요. 정하상 바오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점은 1825년에 교황청에 라틴어로 저거 편지도 보냅니다. 교황님에게 직접 편지도 보내서 우리 조선교회의 상황이 이렇고 성직자가 필요하고 하니까 중국을 통해서든지 뭐 어떻게 직접적인 루트를 통해서든지 성직자를 영입해 줬으면 좋겠고 조선교회를 그 교황청의 관할 아래 아니면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좀 누리기 위해서 어떤 중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좀 우리 그 신앙인들이 좀 박해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교황청에 이제 편지도 보내고요. 저런 정하상 바오로의 끊임없는 이제 노력 덕분에 결국 그 1831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때 당시 교황님이 그레고리오 16세였셨고 그 그레고리오 16세가 우리 한국 교회를 조선 대목구로 설정을 하면서 파리 예방 정교회 출신 브리귀에르 주교님을 시작해서 프랑스 선교사들을 사제들을 우리 조선 교회 땅으로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브리귀에르 주교님은 이제 못 들어오셨지만 그 뒤에 1830년도 때 중반 때 어떤 신부님들 들어오십니까? 뭐 모방 신부님이라는 신부님 들어보셨죠? 프랑스 파리 예방 정교회 출신 신부님이신데 이 신부님이 뭐 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오셔서 한국인 신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때 김대건, 최방재, 최양업 이런 사람들 유학 보내서 신부 만들어서 귀국시켜서 우리나라에 방인 사제도 만드는 그런 분이시고요. 모방 샤스탕, 뭐 앵베르 주교님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1830년도에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결국 다 저 정하상 바오로의 성직자 영입 운동의 덕분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주된 그 수업 내용 강의 내용은 이렇게 짜보았습니다. 그 다 성직자 중심의 이야기, 박해 시기 이후의 이야기보다는 조금 생소할 수는 있지만 우리 사제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신앙의 선조 평신도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교리서도 한글로 번역해서 알아서 가르치고 성직자 영입 운동도 하고 그때 당시 신분, 성별, 철폐해가면서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라는 그런 정신을 그때 굉장히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평등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고 그것이 이제 조선 사회에서는 특히 조선 그 조정에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이제 위협적인 이제 모습으로 이제 보였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모습을 이제 사제 없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저렇게 해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 박해에 대한 내용들 그 간단히 다뤄보려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 천주교 대박해, 뭐 박해 여러 번 있었지만 그중에 이제 대박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박해가 몇 번 정도 있었는가요? 네, 잘 아시네요. 천주교 4대 박해라 해가지고 박해에 대한 내용들, 큰 박해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혹시 다 알고 계십니까? 뭐 모르셔도 크게 막 그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지만 근데 제가 그 좀 한국에서 본당에 뭐 보좌신부로 있으면 청년회 담당하고 맞지 않습니까? 그때 맡을 때 좀 충격적인 그 사건이 한 번 있어서 제가 또 이것도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 조금이라도 다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좀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약간 좀 뜸해졌지만 우리나라 그 젊은 청년들 어떻게 삽니까? 그 저기 일할 직장 구하기 힘들고 이렇게 하면 그 주로 하는 공부 있죠. 공무원 공부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공무원 공부 하면은 공무원 공부에 조선 후기 역사, 한국사 다룰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천주교 4대 박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신자 아닌 사람들도 이거 다 외워서 알고 있거든요. 그 천주교 4대 박해가 뭐고 몇 년도에 일어났고 이거 전후 사정들을 다 알고 김대건 신부님이 어느 박해 때 돌아가셨고 이런 거를 신자 아닌 사람들이 이제 안다는 거죠. 모르셔도 되는데 신자 아닌 사람이 이렇게 와서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제가 맡고 있는 그 본당의 청년의 어떤 청년이 같이 그분도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이분이 그 자기 친구도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신자 아닌 친구가 자기한테 아 오늘 천주교 4대 박해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는데 아 참 굉장히 좀 색달랐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 신자인 그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4대 박해가 뭐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예. 그게 또 그거를 또 천진난만하게 저한테 와서 이제 자랑스럽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아서 이제 한마디 했죠. 자매님, 보속으로 예비신자 교리서 한국 전주교회 편 다섯 번 읽어오기 보속으로 수행해 주시기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일들도 있고 해서 전주교 신자 아닌 외인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4대박해 뭐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면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호박해, 병인박해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연도는 모르셔도 연도 이것도 앞에 우리는 좀 이게 그 우리나라 이거 사건들 이렇게 그 이름 매기는 거 장점이 앞쪽에 이제 그 연도를 밝히니까 계산하면 또 좀 쉽게 나오거든요. 병인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프랑스가 함대 몰고 찾아와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좀 위협했던 사건 병인 양요 1866년 이게 왜 일어났을까요? 왜 위협했을까요? 병인 박해 때문에 병인 박해 때 프랑스 선교사들 흥선대원군이 잡아서 다 처형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화가 나서 이제 함대 몰고 쳐들어온 게 병인 양요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병인 박해는 1866년 이렇게 알게 되면 병인 박해 1866 병오 병으로 시작되는 그 사건들은 다 6으로 끝나거든요. 연도가 1866년 병호박해는 20년 전입니다. 그럼 1846년 1846년에 김대근 신부님이 병호박해 때 순교하시거든요. 요거 뭐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바로 7년 전이 이제 기해박해입니다. 1839년 앵베르 모방 샤스탕 앵베르 주교님 모방 샤스탕 신부님 그 이제 김대건 신부님 신부 만들었던 이런 분들 그때 기해박해 때 이제 돌아가시고요. 신유박해 그 아까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던 정약용 정약종 집안이 몰살당하는 정약종은 순교당하고 그때 이승훈 황사영 이벽 이런 분들 다 이벽은 조금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그 그때 당시에 이제 다 그 언저리에 이제 다 이제 순교를 당하시고 정약전 정약용은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 그런 사건 1801년 신유박해 하나 5대로 해가지고 하나만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그 신유박해 10년 전 신유박해 10년 전이면 뭘로 시작하겠습니까? 신 그렇죠? 신해박해 1791년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윤지충 바오로라고 하는 사람, 권상현 야구보라고 하는 사람이 전라도 진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상들의 신주를 불태우고 우리는 이제 이런 옛날 제사 방식으로 조상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식으로 부모님들, 조상님들 기리겠다고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조선 사회에 큰 논란이 되어서 이제 좀 그분들이 순교 당하시게 되고 그때 조선에서 큰 스캔들로 이제 있게 된 사건이었죠. 하필 윤직충 바오로는 또 정약용의 육촌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정약용 이 남인 실학자들 그 집안은 정치적 라이벌이 누구였죠? 그때 당시 노론 이제 벽파라고 하는 그 옛날에 굉장히 권세를 누렸던 이런 그 세도 가문이 있는데 이 세도 가문이 나중에 남인들을 몰아내고 조선 후기에 세도 정치를 하면서 왕을 우리가 둘러싸고 우리가 독재로 해서 노론 이제 독재 체제를 굳혀 나가야겠다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산 사건이나 정약용 집안이 천주교를 믿고 있다 이런 것들이 노론 사람들에게는 뭐였겠습니까? 공격하기 굉장히 쉬운 먹잇감이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런 박해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일어나고 역사적으로 이제 흐름상 이제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5대 박해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103위 순교 성인 있죠. 103위 순교 성인들은 언제 그 순교 당하신 분들일까요? 주로 기해박해 이후입니다. 1839년 이후에 순교당하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103위 순교성인이 되셨고 그 앞에 어떤 박해? 신으로 시작된 두 가지 박해? 신해박해, 신유박해 때 순교당하신 분들은 아직 사료조사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103위 성인의 이름도 올리지 못했고 복자도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9년 전에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 우리나라에 직접 오셔서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근데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 네, 아까 방금 말씀드린 신해박해, 신유박해 때 순교당하신 분들 15씩 해주러 오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앞쪽 조선 그 한국 천주교회사의 비교적 앞쪽에 해당되는 그 박해 시절 때 순교당하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분들 아직 시복도 못했고 시성도 되지 못했던 분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시복식 이제 해야 될 필요를 느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결실로 이루어진 게 2014년 시복식이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우리 수준 있는 우리 수준 높은 디트로이트 본당 베테랑 우리 교우분들 그리고 견진 준비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우리 다른 본당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제 고급 정보를 뽐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다섯 가지의 박해들이 원인들을 뭐 이렇게 뭐 살펴보면 문화적으로도 이제 잘 맞지 않았죠. 성별 차별 없고 신분을 계속 이제 그 깨뜨려 버리니까 계급 사회에서 양반들이 굉장히 싫어했을 거고 왕족들도 굉장히 싫어했고 자꾸 왕은 나 하나인데 다른 임금이 있다고 다른 분을 주님을 모신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2의 이제 파라오 사건, 제2의 헤로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고 신분 사상적, 정치적 이유, 아까 노론이 남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들 이제 원인으로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네, 넘어가 주십시오. 아, 이거 다시 글씨가 좀 작아졌네요. 색깔도 다시 바뀌었고 이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화적인 이유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 우상 숭배 저것도 이제 진산 사건 아까 신주 불태운 사건 그런 것들도 저기에 이제 이유가 되겠고요. 밑에 아까 또 설명드렸습니다. 평등 사상 이런 것이 성리학 유교 사상에 굉장히 배치되는 어떤 모습이라서 기득권 붕괴를 우려했던 양반 세력들 왕족들이 크게 반발했기 때문에 박해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또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정치적으로는 북인 소속인 노론 벽파 사람들이 수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인 사람들, 천주교 서학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굉장히 좋은 도구였겠죠.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어떤 이유에 의해서도 박해가 일어났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희생을 많이 당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네, 넘어가 주십시오. 진유밖에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순조 1년 1801년에 일어났고요. 정치적으로는 북인 노론이 남인을 꺾기 위해서 했고 저때 이제 희생당한 사람들 정약용 집안, 정약종 아우스티노, 이승훈 베드로가 저때 다 진유밖에 때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주문모 신부도 저때 순교당하시고요. 이가환, 권철신, 옥사, 그 다음에 정약전, 정약용 다 이제 유배 가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자, 기해박해 1839년 아까 외국인 성직자 앵베르 샤스탕 모방 신부님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이제 박해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는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때 당시에 이제 유대철 베드로 부자 유진길 아우구스티노 유대철 베드로 부자가 이제 돌아가시고요. 김대건 신부님의 부친이신 김재준 께서도 돌아가시고 정하상 바오로도 저때 앵베르 주교님, 샤스탕 신부님, 모방 신부님하고 같이 이제 순교 이제 당하시게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병호박해 김대건 신부님께서 이제 그 순교 당하신 박해로 이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있었던 내용들 프랑스 함대 군함 세척이 병호박해 기해박해 이후에 이제 온 것에 대해서 이제 조선이 두려워하면서 결국 그 김대건 신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에서 결국 이제 순교를 시키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제 이어졌습니다. 네, 마지막 또 넘어가 주십시오. 마지막 병인박해 1866년도에 일어났던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가장 큰 박해입니다. 사람들이 병인박해라고 해서 병인년에 1866년에만 끝난 그런 박해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장장 6년간 이어진 긴 박해 기간이었습니다. 저때 1866년에만 대대적인 박해가 두 번 있었고 1868년 무진년에도 박해, 무진박해 1871년에 신미박해도 있었고 흥선대원군 주도로 이제 이루어졌고 저때 이제 순교한 그 순교자들이 8천 명에서 만 명에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병인박해 때 당시에 세례받은 신자들이 몇 명 정도 있었는지 아십니까? 안 적혀 있네요. 2만 3천 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만 명이 순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반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이제 다 잃었고 나머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이제 붕괴 이제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103위 성인에서 이제 103분의 순교 성인들을 주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8,000명, 10,000명이나 되는 이름 모를 순교자 신앙 선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도 계속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름이 무엇이고 어떤 연유에서 순교를 당하시게 됐고 이런 것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 무명으로 남아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중에 이런 분들도 우리가 신앙의 후손으로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예수님 믿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순교를 당하시게 됐습니다. 밤 2만 3천 명에서 이제 1만 명 정도 된 반이나 되는 분들이 목숨을 잃었고 목숨을 잃게 되는 방식도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고문 정말 많이 당하셨고요. 참수 당하는 건 기본, 뭐 능지처참도 있었고 군문효수형이라는 형 아십니까 혹시? 군문효수, 머리를 참수를 한 다음에 성문에다가 매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죠. 천주교 믿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 목을 자른 다음에 성 밖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앞에 그 목을 매달아서 이제 긴 기간 동안 이제 걸어놓는 그런 형이 군문효수형입니다. 군문효수형 당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럼 사람들 상식적으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 무섭다.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살면 우리 가족들 다 목숨도 잃고 재산도 뺏기고 관직도 다 잃고 폐가 망신하는구나. 천주교 절대 믿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몰락했나요? 우리는 다 결과를 알고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잔인무도한 그런 박해가 있었음에도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믿는 사람의 수는 기적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1882년에 우리 조선이 미국하고 한미 조약을 맺게 되고 1886년에 한불 조약, 프랑스하고도 조약을 맺는데 이때 주된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서양에서 오는 선교사들 이제 괴롭히기 없기, 신앙의 자유를 주고 우리가 선교사들 통해서 당신들 체제를 뭐 전복시키거나 뭐 위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서양 문물들 같은 거 전달할 수 있는 건 전달하고 할 테니까 신앙의 자유를 달라, 이렇게 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 조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제 목숨 일을 걱정하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쟁취하게 된 그런 조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약 쓴 다음에 결국 다시금 교회 공동체가 재건되게 되고 신자 수가 다시 늘어서 1890년대 때는 병인 박해 전인 2만 3천 명을 넘어서는 교세를 금방 다 회복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들 이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인간적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역사인데 이것도 또한 우리 주님의 힘이 신비로운 방식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계속해서 믿는 이들의 숫자를 늘려나갔고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주님 닮은 모습으로 모범을 보이고자 했던 그런 신앙인의 선조들이 주님의 힘과 합세해서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한국천주교회 현재, 저 지금 그림 보이십니까? 저 누군지 아십니까? 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우리나라 방문하신 적 있죠? 몇 년도입니까? 네, 역시 1884년이 무슨 해입니까? 한국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서울공항에 내려서 한국 땅에 입맞춤하는 장면입니다. 입맞춤하시면서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평신도가 직접 세운 순교자들의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한국 땅에 직접 입맞춤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1984년입니다. 1984년 5월 6일입니다. 창립 200주년을 맞아서 교황님 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103위 순교성인 시성하러 오셨습니다. 어디서 하셨죠? 여의도 광장에서 여의도에 사람들을 꽉 채워가지고 거기 계셨던 분들도 계신 것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 사실 그 사람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그 시복식하고 시성식 원래 어디서 하는 줄 아십니까?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하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우리 103위 순교성인은 어디서 시성 되셨습니까? 서울에서 시성 되셨습니다. 교황님이 저 시성식하러 한국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다른 데는 있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네, 특별한 경우 맞죠? 네, 우리 한국 천주교를 그만큼 이제 특별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평신도의 힘으로 이루어진 그런 대단한 힘을 그 공감을 하시고 이제 저런 결정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네 병인박해라는 그런 대대적인 우리 신자들의 반 가까이를 잃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또 최근 자료 통계 자료 찾아보니까 2만 명에서 이제 지금 몇십 배 몇백 배가 되어가지고 2022년 기준으로 한국 천주교회 안에 신자로서 등록된 사람이 교적상 594만 명이나 된답니다. 600만 명이 지금 다 돼가고 총 인구 대비는 이제 10%가 넘어섰고요. 참 아시아 교회 전체를 통틀어 봐도 이만큼 크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크게 성장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보편 교회가 이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시성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시성이 되면 이것이 그 지역교회 차원이 아니라 저 시성이 되신 성인들은 보편교회 차원에서 공경을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9월이 무슨 성월입니까? 우리 순교자 성월이고 9월 20일에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미사 봉헌할 때 우리만 봉헌한다? 아닙니다.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다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사 봉헌하는 날입니다. 제가 지금 머물러 있는 그 프랑스 파리에서도 9월 20일만 되면 전 세계 각지의 모든 신부들과 모든 신자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 103위 성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 보편교회 차원에서도 모범적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눌러주십시오. 또 특별한 일 하나 더. 2014년 누군지 아시죠? 유명한 분이시죠?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4년에 우리나라 오셨는데 왜 오셨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의 신으로 시작되는 박해, 신의 박해, 신주 박해 때 돌아가셨던 분들 시복해 주시기 위해서 124위 순교자들 시복하러 오신 것입니다. 네, 이것도 다른 교회에서는 경우가 없는 것입니다. 시복식 다 그냥 교황청에서 그냥 교황님께서 미사 중에 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그냥 이름 발표하시고 양력 간단히 소개하고 그냥 끝입니다. 네. 근데 광화문 광장에서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미사 봉헌하셨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또 어딘 줄 아십니까? 옛날에 거기 서대문 형무소도 있었고 서소문 박들이기도 했고 거기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순교 성인들 거기서 다 참수당하시고 돌아가신 곳이거든요. 장소도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왜 광화문 광장을 선택하셔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다 미사를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 그 목숨을 바쳐가면서 신앙을 지키고 그분들이 생애 마지막을 보냈던 그 장소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기리고 그분들을 본받기 위해서 교황님을 모시고 광화문 광장에서 시복 미사를 봉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황님의 그 두 차례 방문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또 제가 상기시켜 드립니다. 네. 네. 나머지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그 내용은 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저번 시간하고 그 이어서 좀 이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제 했던 내용들, 오늘 했던 내용들을 좀 한마디로 잘 요약해 주는 그 신학적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독일에 있는 그 유명한 신약학자이신 그 게르하르트 로핑크라고 하는 그 신부님 계십니다. 이 신약학자가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교회는 언제 사람들 앞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고 교회는 언제 폭발적인 힘을 가지면서 커 나갈 수 있었는가라고 얘기하면서 대조사회라고 하는 용어를 쓰셨거든요. 교회는 바깥에 있는 사회랑 비교해서 대조사회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교회가 가장 큰 힘을 가졌고 제 모습을, 본 모습을 보였고 크게 성장해 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깥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삶을 살다라는 것이 뭐 바깥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르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뭐 고민을 하면서 그런 거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의 몸이 된 우리들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이 사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사셨을까 이런 것들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교회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도 좋고 바깥 사람들 사회에서 보기에도 모범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회 아까 그 초기 역사 보면서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 그런 대조사회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명례방 집회, 의사 추적, 적발 사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중인인 김보부만 잡아가지고 계속 그 고문하고 가두고 이렇게 할 때 양반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그렇게 신분으로 나누어서 차별대우 하지 말고 김보부 가둘 거면 우리도 고문하고 우리도 가두어라. 지금은 좀 뭐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선시대 당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이상한 일이었고요. 그 중인 방에 모여서 양반이든 상인이든 노비든 여성이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있었던 것 또한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대조사회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이제 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한국 천주교회뿐만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만 보더라도 마태복음서 8장 예수님을 찾아오는 어떤 군인이 있습니다. 이름이 100명을 다스리는 군인인데 백인대장. 백인대장이 마태오 8장에 예수님 찾아와서 뭐 요구합니까? 자기의 종이 지금 중풍에 걸려서 누워있다라고 고쳐달라고. 이것도 지금은 뭐 큰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 종, 노예들은 별명이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가구. 그러니까 중풍에 걸려서 누워있으면 그 종은 가구로서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버려도 아무런 사회적인 지탄을 받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백인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런 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청 지향 자체가 놀라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또 예수님께서 가실 듯 말 듯 이렇게 하니까 백인대장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제 지붕 아래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지만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멘트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듣습니까? 우리 뭐 하기 직전에? 영성체 하기 직전에? 예, 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백인대장의 지향, 백인대장이 청하는 그 정신이 우리 영성체 하기 직전에 우리가 갖춰야 될 그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이 백인대장이 했던 그 저기 청도 굉장히 이제 놀라운 것이었고 노예들은 그때 이제 움직이는 가구라는 별명이 있었고 또 어떤 차별이 있었겠습니까? 노비와 노예와 노예 아닌 로마 시민 간의 차이가 있었고 그때 당시 또 무슨 차별이 있었겠습니까? 성별 차별이 있었겠죠. 당연히 한 통계 자료가 있었는데 초대 그리스도교 교회의 자녀들 성비 퍼센테이지하고 그때 당시 로마 제국 시대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집안의 자식들 성비를 따졌을 때 초대교회 그리스도교회에 있는 자제들의 여성 성비가 월등하게 높았다고 하는 조사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때 로마 제국 시대 때 아이를 어머니가 출산을 하면 남잔지 여잔지 보고 여자아이면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기도 했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네. 여아 유기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 때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직업 때문에 뭐 군인이었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군인과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은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 이제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멀리 가야 되니까요. 멀리 가서 나중에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자기 아내가 집에 있는 자기 아내가 아이를 이제 그 임신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남편이 멀리 가 있는 남편이 아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그 아내가 그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보, 당신이 잉태했다는 소식 들으니 매우 반갑소. 아들이거든 잘 키우고 딸이거든 강가에 버리면 좋겠소. 이것이 그때 당시에 통용, 그냥 상식적으로 통용됐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런 아이들 버리면 또 누가 거둬서 키웠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두어가서 키웠고 초대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체에서 신자인데 아이를 낳은 다음에 버리려고 하면 교회의 대표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남자 아이든 여자 아이든 차별 없이 다 거둬서 키워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그 비정상적으로 마치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성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자제의 성, 아이들의 성비와 일반 집안의 성비.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서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 그때 그리스 로마 시대 당시에는 충분히 대조사회적인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로마 제국 시대 때 박해 굉장히 심했죠. 극심했죠. 네로 황제 때 이럴 때 잡아서 그 어떻게 했습니까?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 넣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운데 해놓고 뭐 풀었습니까? 사자들 풀고 해가지고 사자들한테 안 잡혀먹히면 살아남는 거고 잡아먹히면 그냥 죽는 거고 시체도 수습 안 해줬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아, 나는 언제든지 죽어도 좋다.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해서 주님 마지막까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이 생을 생의 마지막을 보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의연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 이제 남녀 구분 없이 다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었는데 거기 있었던 남자들이 여성들을 이제 가운데로 놓고 둘러싸서 사자들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했던 그런 기록들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그런 거 구경했던 귀족들, 왕족에 소속되어 있는 귀부인들, 공주들이 그걸 보고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 굉장히 익숙치 않은 이상한 일이지만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 저 사람들은 대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기에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신앙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이제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 네.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면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대조사회적인 모습으로, 사회에 나가 있는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 다른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예전에 우리 초대 교회 공동체, 우리 신앙의 한국인 신앙인 선조들이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들에 버금갈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기쁜 모습으로 주님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우리 마음가짐들 잘 가지고 계시면서 대조사회적인 모습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모범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한국 천주교회의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들 기억하면서 이분들의 모습 또한 함께 본받고 모범 삼을 수 있기를 다짐하면서 견진성사 준비 잘 하시고 우리의 신앙 다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